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이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오늘 의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평화적 정권 이양을 미얀마의 승리로 규정하며 각 정당들의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또 민주화 운동에 전념해온 아웅산 수치 여사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 권력을 이양받게 됩니다. 이날 개원의회에서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핵심 요직이 선출됩니다. 미얀마에서는 한 달쯤 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수치 여사는 외국 국적의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미얀마 헌법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정권 장악에도 불구하고 의석의 4분의 1은 군부에 할당돼 있어 앞으로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이 오늘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섬을 방문했습니다. 마 총통은 오늘 오전 공군 수송기편으로 남중국해 분쟁 도서인 스프레틀리 군도에 이투 아바 환초, 타이완명 타이핑다오에 도착했습니다. 마 총통은 도착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방문은 음력설인 춘제를 맞아 현지 근무자들을 위문하고 타이핑다오의 법률적 지위와 평화적 용도 설명, 나아가 남중국해 평화 실천 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 총통은 남중국해 평화 실천 계획과 관련해 모든 분쟁 당사국들의 대화 참여와 생태계 보호, 해양 연구, 범죄 예방 등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방과의 핵합의 이행으로 제재가 해제된 이후 이란은 투자에 개방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양국 간 외교적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경제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경제인연합체인 메데프의 피에르 가타즈 회장은 로하니 대통령 방문 중 이란 측과 네 건의 대형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스웨덴 당국이 망명신청 탈락자 8만여 명을 추방할 계획입니다. 아네르스 이게만 스웨덴 내무장관은 망명신청 탈락자들을 추방하는데 전세기가 동원될 예정이라며 추방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에는 지난해 16만 3천여 명의 이민자들이 망명신청을 해 유럽에서 신청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가 올해 들어 강력한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망명 신청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스웨덴과 독일은 유럽에 유입되는 난민들과 불법 이민자들의 주요 목적지입니다. 한편 스웨덴 당국은 최근 망명센터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유력한 용의자로 15살의 망명 신청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국제유가는 떨어지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둔화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미국 노동시장과 물가 인상률 등에 금리 인상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앞서 지난해 12월 종전에 0.25%이던 기준금리를 0.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조치가 발표되자 미국 증시는 어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출두했습니다. 그바그보 전 대통령은 살인과 성폭행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 2010년과 2011년 내전 과정에 3천 명이 숨진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ICC 검찰은 그바그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알라산 와타라 후보에 패한 뒤 와타라 측 지지자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전격적인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중대한 도발행위를 할 때는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영내 안정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중국에 책임 있는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전격적인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발사대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당국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강행한 만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중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기 전엔 중국이나 미국 등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했을 땐 전혀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이 중대한 도발 행위를 할 때는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미한 정보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아직 항행금지 구역 선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발사대 증축 공사를 완료한 이후 언제라도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를 67m로 증축하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장 시설은 대부분 자동화돼 있으며 3단 로켓 추진체를 발사장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대형 조립 건물까지 갖추는 등 시설이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형 발사대에 가림막을 설치해 조립 건물에서 미사일 추진체를 자동으로 옮겨 미국 첩보 위성의 감시를 따돌리고 기습적으로 발사대에 장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동창리역에서 미사일 발사장 방향의 철로 위에는 50여 미터의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양 산음동 미사일 공장에서 만든 미사일 추진체를 철도를 이용해 동창리역까지 이송한 뒤 하역하는 작업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그때도 발사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아마 준비가 안 됐던 것 같고 이번에는 아마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발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거 아니냐.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길이 30m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1단과 2단을 정상적으로 분리한 뒤 최종적으로 100kg의 추진체를 우주 궤도에 올렸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새로 증축한 발사대 높이로 미뤄 이번엔 은하 3호보다 길이나 추진력이 큰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을 거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입니다.
발사대를 더 높게 하고 더 크게 했죠. 그거는 이제 더 큰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의미인데 결국은 사거리가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그런 시험을 더 완성시키는 그리고 더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의 시험이 되겠죠.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개발 과정이 맞지만 북한 ICBM의 개발 수준은 아직 완성 단계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영내 안정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가 도발은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미 국방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방부 빌 어번 대변인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에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hile I can't discuss matters of intelligence, I will say that we urge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threaten regional peace and security.
북한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과 수사를 중단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설명입니다. 어번 대변인은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긴장 고조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that additional North Korean provocations could heighten tensions, lead to a cycle.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에 대한 VOA의 질문에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안보리 상위 미사국으로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상위 미사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우리 정부로서는 기대하며 우리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하루 전 베이징 회담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한 온도차를 확인한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변인은 현재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와 각국의 개별적인 양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압박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안보리 결의에 대해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듯이 협상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만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한국 정부의 대중국 외교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중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그에 따라 양국 사이에 진솔하고 진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한중 관계는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과정과 통일 과정에서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며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28일 북핵 제재 문제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외교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의 공조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토머스 셰넌 미 국무장관 특보 겸 정무차관 내정자는 28일 외교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공조 방안과 한반도 정세 그리고 미한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셰넌 내정자는 캐리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셰넌 내정자는 또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윤 장관은 셰넌 내정자가 앞으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서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미국과 중국 간 견해 차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과거에도 예외 없이 미중 간 치열한 외교전 끝에 채택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3년 3월 7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안보리 의장인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2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무려 23일이 걸린 건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핵실험 직후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소환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는 국제사회와 뜻을 같이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국제금융체계 접근과 해외 수출 등을 차단하는 내용의 고강도 제재를 담자 중국이 반대하면서 두 나라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치열한 외교전 끝에 미국이 한 발 물러섰고 중국이 이를 수용하면서 양측은 잠정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양측이 합의를 이루자 이튿날 곧바로 안보리 이사회가 소집됐고 다음날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2012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2087호 채택 때도 중국과 미국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40일이 넘는 긴 진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 성명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기존 결의안보다 더 강한 제재를 담은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미국이 새로운 추가 제재를 포기하고 중국 역시 이런 제재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결의안에 찬성하고 나서야 새 결의안 2087호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뒤 한 발씩 양보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채택되는 양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합의를 이루는 시점이 곧 결의안 통과 시점이 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북 결의안 역시 두 나라가 한 발씩 양보하는 과정을 거친 뒤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아시아 정책 연구센터 소장이 지난 7일 BOA에 밝힌 내용입니다.
Whatever the UN Security Council does this time and whatever different countries do on a unilateral basis.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미국과 일본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나라들의 뜻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 사이에서 절충한 형태로 마련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해운과 금융 제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7일 존 케리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제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고강도 제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도 화평 안정이 목표. 为此
현재로선 미국이 당초의 제재 목록에서 몇 가지를 포기하고 중국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의 자유도가 세계 최악 중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심각한 인권유린과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27일 발표한 2016 세계인권보고서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김정은 위원장이 지속적인 탄압과 북중 국경 통제 강화로 주민들의 국외 탈출을 막고 국내 이동의 자유 또한 더욱 혹독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는 또 모든 형태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모든 정치 반대 조직과 독립적인 매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종교적 자유도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반체제 인사에 대한 연좌제 적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몇십만 명을 열악한 환경과 감시원들에 의한 학대와 강제노동이 기다리는 강제수용소와 기타 교도시설로 보내 사실상 노예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정치적 배경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en called out by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for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밝혔고 UN은 북한 최고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유린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 착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you know, there's a whole host of pressure that's coming down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a way that
북한 정부에 대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종류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정부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현실 부정을 그만두고 유엔이 현 시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규정한 인권 유린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7일 발표한 2016 세계자유보고서에서 올해도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12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최고 1점에서 최하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북한은 두 분야에서 모두 가장 나쁜 점수인 7점을 받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2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이상 계속해서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시리아와 소말리아, 티베트,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리아 등을 북한과 함께 최악 중 최악의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 보고서에서 세계 195개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86개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했고 59개 나라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50개 나라는 자유가 없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됐었지만 올해는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등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주요 8개국 GAC 설립한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진행된 결핵 퇴치 사업에 대해 최상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 개 기금이 지난해 북한에서 진행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최고 등급인 A1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기금 대변인실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된 결핵 퇴치 사업이 내용과 재정 지출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결핵 퇴치 사업을 A2 등급으로 평가했던 것에 비해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A1 등급은 세계기금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질병 퇴치 사업을 평가하는 총 5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목표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낸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기금은 특히 이 기간 중 26,669명의 신규 도말 양성 결핵 환자가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이 가운데 90.3%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핵약이 100% 보급됐고 결핵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총 5,30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북한 현지에서의 실제 사업 이행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맡고 있으며 양성 반응 환자들을 진단치료하고 현미경과 시약, 치료약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세계기금은 또 지난해 북한 전역의 결핵 실태 조사를 위해 9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니세프의 기술 지원 아래 처음 시작한 이 조사는 오는 3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세계기금은 이 조사를 통해 북한 내 결핵 환자 규모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발표한 2015 세계결핵보고서에서 2014년 북한 내 결핵 환자를 11만여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2014년 북한에서 3,800여 명이 추가로 다재내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재내성 결핵은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 결핵을 말합니다. 세계기금 대변인실은 2018년 6월까지 추가로 2,84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기금은 지난 2002년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등 질병 근절을 위해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8개국 GAC 주도에 설립한 국제기구로 한국 등 전 세계 54개 나라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비오웨이는 2016년 새해를 맞아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올 한해 활동 계획 등을 들어보는 특별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 권은경 사무국장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담의 한상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북한 인권 운동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라는 곳에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내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자라는 취지로 조직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2013년 3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됐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에 COI의 보고서가 나왔고, 그 COI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게 그리고 유엔 회원 단체들에게 한국 정부에게 여러 가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시민 대중들, 국제사회 대중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면요, 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 유엔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의가 됐고요.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그 영어로는 COI라는, 그게 이제 2013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COI가 1년간 조사를 해서 2014년 2월 달에 그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됐죠. 그 보고서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만들어낸 권고안을 우리가 잘 실행을 하면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궁극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간접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른다는 것이 이제 저희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이제는 여론이 형성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그 70차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116개국의 찬성표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5개의 찬성 국가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의 이런 국제사회의 압박을 충분히 무섭게 그리고 매섭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그 구금시설, 그 교화소에 김정은의 교시가 내려왔는데 고문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고문이나 또는 가혹한 행위로 인해서 인명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 가해자를 처벌하겠다. 이런 정도의 교시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내부 소식통의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거는 분명히 유엔의 움직임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력 이게 북한 내부에 작용을 한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 내부에까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남북한은 한민족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활동하시다 보면 좀 속상하시거나 힘드신 일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 글쎄요. 2000년대는 아예 그 북한 인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한국의 여론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한국 사회 내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 과거 한 10년 정도의 활동의 결과라면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그 한국 사회에 탈북자가 2만 8천 명 정도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가 많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그리고 또 탈북자들에 대한 그런 견해 우리의 문제, 북한 문제, 그리고 향후의 통일 문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우리의 당면한 숙제다라는 인식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벌써 이제 2016년이 됐어요. 뭐 새해 구상이나 올해의 활동 목표 같은 것들도 다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신 올해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올해 이제 말씀드렸듯이 총회에서 조금 더 많은 국가의 찬성으로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더 많은 국가에서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다면 북한 인권 결의안 실행에 있어서 더 큰 힘을 받게 되는 거죠. 현재 북한 인권 결의안의 기권을 주로 하는 그런 대륙이 있습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 쪽 중남미 이제 지역의 국가들 그리고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기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한테 북한의 인권 실상을 좀 더 알리고 북한의 그 참혹한 실상과 그리고 이 해결을 위한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대중 홍보 활동을 좀 더 확산을 시켜볼까라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가장 무겁고 핵심적인 그 권고 내용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 책임자 규명도 하고 처벌도 하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사실상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편적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다루는 재판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국제적인 그 변호사들의 모임을 한번 국제 토론회를 한번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가지를 다 실행을 하게 된다면 아주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이 이제 아무리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의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그것은 또 밝은 방향으로 가는 변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 운동을 봤을 때도 분명히 그 수위들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북한 당국이 받는 압박들도 조금씩 더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서히 북한 주민들한테 미쳐질 그런 인권의 영향력은 조금씩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빠르고 그리고 또 더 긍정적인 방향의 발전이 그리고 변화가 북한 주민들 여러분들의 그 생활 앞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고 또 저희도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꼭 알고 희망을 더 밝은 희망을 가져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 권은경 사무국장으로부터 새해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서울지국 한상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순서를 끝으로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특별 인터뷰를 모두 마칩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정권 이양을 앞두고 있는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오늘 의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보고요. 이어서 마잉주 타이완 총통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를 방문한 소식과 이른바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오늘 열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7차 토론회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양한 소식들 가운데서 오늘은 먼저 미얀마 정치권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이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 달 새 회기부터 의회 입성해서 다수당이 되는데요. 오늘 미얀마에서 이 군부 출신이 다수인 현 의회 마지막 회기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 테인세인 대통령도 마지막 의회 연설을 했는데요. 자신의 임기 중에 이뤄낸 가장 중요한 성과로 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 걸 꼽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테인세인 대통령이 오늘 마지막 연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주목을 받았을 텐데
네.
어떤 발언이 있었나요?
예, 테인세인 대통령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예, 끝내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일궈냈다면서 이는 미얀마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얀마의 정치 세력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할 걸 촉구하면서 자신도 새로 들어서는 정부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중동 아랍의 봄을 언급하면서 이 5년이 흐른 지금 중동 국가들은 안정과 민주주의를 해치는 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미얀마는 한 걸음씩 개혁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테인세인 대통령 스스로도 중요한 성과로 꼽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부 출신이지만 민주개혁을 추진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40년간 군인으로 재직한 이 군부의 핵심 인사죠. 2011년에 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민주화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와 환영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예, 정치범을 석방하고 또 국가 검열을 완화하는가 하면 노조와 또 시위도 허용했는데요. 물론 여전히 이 개혁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미얀마 정권 교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다음 달 의회에서 새 회기가 시작되는데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다수당이 되죠. 새 회기가 시작되면 먼저 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측근 인사가 이미 내정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3월로 임기가 끝나는 테인세인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도 뽑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군부에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아웅산 수치 여사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 여사는 대통령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이 다수당의 당수로 국정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타이완 소식인데요. 타이완 총통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를 방문했다고요?
네, 마잉주 타이완 총통이 오늘 예고한 대로 이 남중국해 분쟁 도서인 스프레틀리 군도의 타이핑다오를 방문했습니다. 이 마 총통은 타이완 공군 수송기 편으로 이 섬에 도착했는데요. 관련 공무원과 학자 등 30여 명이 동행했습니다. 이 타이완 총통이 이 섬을 방문한 건 지난 2008년에 천수이벤 총통 방문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예, 이 말씀해 주신 스플래틀리 군도는 타이완뿐만 아니라 필리핀, 뭐 베트남 같은 나라들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인데
네.
주변국들의 반대가 심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을 방문한 목적은 뭘까요?
예, 마 총통은 이 음력설을 앞두고 현지 주재원들을 위문하고 타이핑다오의 법적인 지위와 이 평화적인 용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이핑다오는 국제법상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섬이고 또 타이완이 오랫동안 실효 지배해온 만큼 그 주권도 타이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 총통은 또 지난해 발표했던 이 남중국해 평화를 위한 로드맵도 거듭 제안했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의 대화 그리고 생물 자원 보호와 관리, 해양 과학 연구, 또 해양 범죄 대처 등에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마 총통의 섬 방문이 이루어지기 앞서서 미국이 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요?
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이 마 총통의 타이핑다오 방문 계획은 실망스럽다면서 이 지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네.
네, 또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필리핀도 관련국들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제를 촉구했고요. 베트남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가 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 조짐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군요.
네, 지카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이 브라질에서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 사례가 더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도 이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지카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 백신 개발에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각국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백신이 없는 거고 이 앞으로 10년 이상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인데
네.
자, 이 지카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네, 주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좁은 적도대에서 주로 발생하다가 최근 브라질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예.
예, 증상은 발열이나 두통, 이 근육통 같은 것으로 이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잘 섭취하면 대부분은 낫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건강한 성인의 경우 감기에 걸린 정도로 생각하고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임산부가 감염될 경우인데요. 태중의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소두증 말 그대로 이제 아이의 머리가 정상보다 작게 태어나는 건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나 보죠?
네, 물론입니다. 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머리 둘레가 일반 신생아보다 아주 작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기에게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또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4천 건이 넘는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신생아 소두증 의심 사례가 보고됐고요. 이 중에서 사망한 12명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나라는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30개 나라 정도가 되고요.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도 적지만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지카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치료제도 또 백신도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예방적인 방법밖에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임산부라면 더더욱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지역은 가지 말아야 되고요. 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뉴스 살펴볼 텐데요. 오는 월요일 아이오와주에서 당원 대회가 열립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은 공화당이 또 한 차례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를 열게 되는데 이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리는 오늘 토론회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나올 것이냐 아니냐 지금 이게 가장 큰 관심사죠.
맞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 트럼프 후보가 폭스뉴스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죠. 이 불참 이유로 토론회 진행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맥인 켈리 씨를 들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이 켈리 씨가 자신에 대해서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 진행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 왔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이 1차 토론회 때 켈리 씨가 트럼프 후보의 이 과거 여성 비하 발언을 끄집어내자 트럼프 후보가 발끈했었는데요. 그 뒤로 계속해서 이 켈리 씨를 비난해 왔었습니다.
네, 이 켈리 씨를 제외해달란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 보죠?
맞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가 오늘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안 나올 것이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아요.
네. 그게 과연 트럼프 후보가 오늘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 사실은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불참 선언은 토론회 전에 이 관심을 끌기 위한 술책일 뿐 결국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네.
예, 또 반면에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굳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괜히 나와서 다른 후보에게 공격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 트럼프 후보 측은 오늘 토론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재향 군인들과 부상 군인들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터넷으로 행사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예. 자, 폭스 뉴스 주최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나오지 않더라도 오늘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맞습니다. 폭스 뉴스는 트럼프 후보가 이 마지막 순간에 토론회 불참 선언한 것에 대해서 거의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후보의 위협에 꺾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거의라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전에 혹시 대통령 후보가 토론회 불참했던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2000년 선거 운동 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불참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부시 후보가 뉴햄프셔를 무시해서 그런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결국 부시 후보 뉴햄프셔주에서 패했습니다. 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1980년에 아이오와 당원대회 직전에 열린 토론회에 불참한 뒤 이 아이오와주에서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다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는 성공했고요.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예. 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가 팽팽한 이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자, 오늘 이 토론회가 크루즈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크루즈 후보는 반드시 아이오와주에서 이겨야 한다는 자세로 오늘 토론회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이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보다 더 높게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엔 다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크루즈 후보는 오늘 토론회에서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보수적인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같은 쿠바계 상원 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후보의 거센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예. 자, 지금 현재 공화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가 주류 정치인이 아닌 이른바 이제 비주류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에 맞서는 이 공화당 내 주류 정치인들의 다툼도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의 대항에서 주류 공화당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 자격을 놓고 이 나머지 후보들이 다투는 양상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제프 씨 후보, 크리스티 후보, 존 케이시 후보의 경우 이 아이오와주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뒤에 열릴 뉴햄프셔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뉴햄프셔주에서 최소한 3위 안에는 들기 위해서 이번 토론회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비주류 후보들에 대한 대안으로 이 주류 후보들 가운데서는 현재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가장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루비오 후보의 목표 역시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이 주류 공화당이 대안으로 밀 수 있는 후보로 보이자는 건데요. 공화당을 단합시킬 수 있는 후보, 트럼프 후보나 크루즈 후보에 대비해서 이성적이고 냉철한 후보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하지만 그게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을 거란 지적도 많은데요. 크리스티 뉴저지주 지사는 이 루비오 후보를 가리켜서 국가를 이끌어갈 준비가 안 된 경험 부족한 후보라고 비판해 왔고요. 또 크루즈 후보는 루비오 후보가 2013년에 이민 개혁안을 지지한 점을 들어서 이 보수성에 의구심을 표해 왔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를 두고 루비오 후보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4도, 남포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1도, 강계는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5도, 개성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최고 0도, 원산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다소 끼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하 4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안보회의에서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나카다 키겐 방위상 등과 함께 북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 이를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요기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안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은 과거 핵실험을 실시할 때 미사일도 발사한 적이 있다며 다음 달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을 앞두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이번 안보회의에서 대북 제재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전하며 빠르면 일주일을 전후해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의 텐세인 대통령이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오늘 의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텐세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평화적 정권 이양을 미얀마의 승리로 규정하며 각 정당들의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탠세인 대통령은 또 민주화 운동에 전념해온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 권력을 이양받게 됩니다. 이날 개원의회에서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핵심 요직이 선출됩니다. 미얀마에서는 또 한 달쯤 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수치 여사는 외국 국적의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미얀마 헌법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이 오늘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섬을 방문했습니다. 마 총통은 오늘 오전 공군 수송기 편으로 남중국해 분쟁 도서인 스프레틀리 군도의 이투아바 환초, 타이완명 타이핑다오에 도착했습니다. 마 총통은 도착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방문은 음력설인 춘제를 맞아 현지 근무자들을 위문하고 타이핑다오의 법률적 지위와 평화적 용도 설명, 나아가 남중국해 평화 실천 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방과의 핵합의 이행으로 제재가 해제된 이후 이란은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양국 간 외교적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경제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경제인연합체인 메데프의 피에르 가타즈 회장은 로하니 대통령 방문 중 이란 측과 4건의 대형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란이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사로부터 114대의 항공기를 구매하는 계약과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 푸조사와 이란 업체 코르도사 간 공동사업 계약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스웨덴 당국이 망명신청 탈락자 8만여 명을 추방할 계획입니다. 아네르스 이게만 스웨덴 내무장관은 망명신청 탈락자들을 추방하는데 전세기가 동원될 예정이라며 추방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에는 지난해 16만 3천여 명의 이민자들이 망명신청을 해 유럽에서 신청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가 올해 들어 강력한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망명 신청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스웨덴과 독일은 유럽에 유입되는 난민들과 불법 이민자들의 주요 목적지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국제유가는 떨어지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둔화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미국 노동시장과 물가 인상률 등에 금리 인상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조치가 발표되자 미국 증시는 어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